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4면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같이 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점자 성도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성수주일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명으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료 잘 받고 있습니다. 박순옥 집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양수리 수양관 하나님께 동생 금자 김금자 성도 맡기고 다녀오겠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김은자 집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하여서 이렇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서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뢰일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또한 주께서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늘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4장까지는요 참으로 이상적인 교회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고 또 그 음성에 순종했고 그리고 주변에 핍박이 있었고 또 세 속에 물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사탄의 도전이 와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태동된 이 교회를 사탄이 흔들기 위해서 도전을 해왔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1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탄압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절 말씀에 그들을 잡음에 사도들을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랬죠.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것, 협박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두렵게 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게 되면 사탄이 제일 많이 사용을 했던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었습니다. 이 1차적인 사탄의 방법에 넘어간 성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아직 어린 성도들, 신앙이 이제 형성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여기에 많이 넘어가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일어난 것이 이 대대적인 박해였습니다. 성도들을 잡아서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기도 하면서 외형적으로 엄청난 위협과 또 아픔을 몸에 가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박해들이 있으면 그만둘 줄 알았는데 희한하게도 성도들 중에 물론 신앙을 포기하는 성도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신앙이 더 순수해지고 하나님 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금처럼 빛나는 믿음을 그 핍박을 통해서 성도들이 가지는 것을 봅니다. 1차 탄압이 있을 때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사탄의 박해는요, 성도들을 더 잘 모이도록 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들은 성령이 더 충만해졌고 그리고 마음이 담대해졌습니다. 사탄의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었죠. 초대교회가 순수한 이유, 그리고 사탄의 공격을 잘 막아낸 이유는요,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열쇠가 바로 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을 제외하고서는 우리는 초대교회를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시작이 된 것이 바로 이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 충만을 떠나면은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교회는 성령 충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산헤드린 공의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섰을 때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면에서 열세였습니다. 거기에 자리를 갖추고 위엄을 갖추고 앉아있는 대제사장 가문들과 바리새인과 또 장로들, 그들 앞에 기가 죽을 만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도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셔서 전혀 그곳에서 굴하지 않고 서 있도록 하셨습니다. 두렵게 하는 세상을 오히려 더 두렵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즉 성령 충만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또 무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도 그랬었습니다. 그들이 빌기를 다 마치자마자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전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와 성령 충만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 초대교회에 이 성령이 임했던 오순절 성령 사건들을 생각을 하면서 성령 충만 그러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 되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야 되고 땅이 진동을 해야 되고 어떤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고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이것을 자동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것은 성령 충만의 한 단편일 뿐입니다. 그건 가지일 뿐이죠. 성령 충만함이는 드러날 수 있는 현상들 중에 몇 가지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가지를 보면서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본 가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그러면은 이 본 가지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파생되어지는 부분들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규정을 하라고 한다면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로잡힘, 절대 복종. 성령 충만 그러면요,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죄악을 향한 끌림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끌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이 마음속에 설레임과 기대감도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자꾸만 내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드러날 때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힌 성도, 성령에 사로잡힌 교회를 가리켜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절대 복종하는 성도, 또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교회를 가리켜서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나면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방언하는 것을 보면서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단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의 증거는요, 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냐, 또 성령의 말씀에 늘 복종하는 사람이냐,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열심히 방언을 한다고 해도, 또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소욕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의 소욕, 또 하나는 육신의 소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요,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도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에 우리가 어느 쪽에 더 집착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비록 신기한 능력을 체험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 하나님에게 더 끌림이 있다면은, 성령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 확신이 들면은 무조건 복종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이 뜻에 따라가려고 하는 그 자세가 되어져 있다면은, 그리고 육신의 소욕이 있지만은 그 육신의 소욕이 나를 좌우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 어떤 큰 능력을 행하고 질병이 떠나가고, 여기에서부터 성령의 그 충만함을 찾으려면은, 그러면요,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신비주의 쪽으로 빠져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그 현상을 성령 충만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기울어지고 있습니까? 몸이 하고 싶은 대로 자꾸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철야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부르짖고 실제로 소리 소리 치면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실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육신의 소욕에 져서 그냥 넘어가면은, 그쪽으로 계속 끌려간다면은 그분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판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스스로 아마 분별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을 살펴보시면은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나를 통해서 신기한 능력들이 드러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요, 조용하게 앉아 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을 원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성령 충만한 교회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한번 분별을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구분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성령 충만합니까? 물어보면 목사님 저는 무슨 체험을 못했는데요, 다른 사람처럼 불받은 것도 아닌데요, 다른 사람처럼 방언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뭔가 나는 하늘의 그 뜨거운 불을 그 뜨거운 불 떼굴떼굴 굴러본 적도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평생 가도 몇 번 일어날까 말까 한 그 특별한 그 능력, 그 능력만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론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대화를 나누어 보면은 결론은 어떤 큰 능력이라든지 신비한 현상이라든지 이쪽으로 다 귀결되어져 가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 충만함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미 다 캐치를 아마 인식을 다 하셨겠지만은 성령 충만은 그 특수한 체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찬양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소욕을 따라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성도는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매일매일 입술에서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고 감사가 흘러나오면서 일상생활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역사들은요, 이러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능력은요, 사실 그 내 능력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 특별한 어떤 역사들은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있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이적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시면은 그것으로 그냥 항상 감사하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적이 일어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지내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의 교회를 이 외부에서 탄압을 하던 이 공격을 해오던 사탄이요, 공격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아무리 공격을 해 들어가도 당당하게 서서 전혀 흔들림이 없는 사도들과 교회를 보면서 오히려 교회들이 더 뭉쳐가지고 막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 교회를 이제 공격을 한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사탄이요 공격을 해올 때는 사탄도 일정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먼저 이렇게 살펴봅니다. 고개 들감은 저를 보십시오. 누구를 공격을 하면 제일 잘 넘어갈까? 이거를 살펴본다고요. 사탄이요. 걔네들도 무조건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걔네들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말을 했죠. 온 천하를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살펴보다가 왔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을 다 살펴보는 겁니다. 어디를 공격을 해 들어갈까? 이 사람의 약점은 뭐다? 이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살펴보다가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공격을 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공격합니다. 사탄답게 공격을 하죠. 사탄답게 공격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머리에 뿔 달려가지고 막 무섭게 가지고 공격을 해오면요 바로 알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놈들은요 양의 탈을 쓰고 옵니다. 양의 탈을 쓰고 오니까 이게 늑대인지 양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린 양의 뿔을 가지고 온다고 그랬죠. 그죠? 사탄이 올 때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인지 아닌지 즉 그리스도인지 구분을 못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헌금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해버리면 분명히 구분이 되겠는데 헌금을 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작은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 겉으로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헌금을 하기는 하는데 헌금을 하도록 하기는 하는데 감추도록 합니다. 얼마를 감추도록 하죠. 감출 필요도 없습니다. 절반 뚝 떼어서 이렇게 헌금을 하면 됩니다. 근데 드리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죠. 그냥 그 중에서 조금만 떼어서 헌금을 해도 되고 그냥 안 해도 괜찮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 사건은요 헌금을 드리고 안 드리고 또 많이 드리고 절반만 드리고 적게 드리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마음 속에 사탄이 가득 차 있어서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성령을 속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성령이 충만했을까요 안 충만했을까요? 처음부터 성령이 충만했었습니다. 아예 초신자일 경우에는요 성령을 속이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을 했었고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그 성령을 그 속에 있던 그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성령 충만하죠. 왜냐하면 소유를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으니까요. 나 속을 들여다보면은 성령을 속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역사할 때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기도도 못하게 하고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기를 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저항을 하고 이기게 되면 좀 더 지능적으로 하죠.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하게 합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 아닙니다. 예배도 드리게 합니다. 다 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약간 변질시켜버립니다. 조금 바꾸어버립니다. 성령을 속이도록 만들어버리는 성령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성령이 충만한데 속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땅의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이 땅에 제일 처음 생겨진 교회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꿈꾸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 모든 후세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순결해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본보기를 이 초대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좀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고 우리도 그런 죄를 범할 때가 있는데요 아니 이렇게 한번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 죽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가 듭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 충만함도 체험을 했던 사람인데 성도인데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 궁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용납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징계와 심판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민감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범하기 쉬운 참 큰 죄는요, 성령을 자꾸 소멸시킵니다. 자꾸 성령의 불을 꺼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뭘 해야 됩니까? 순종을 해야 돼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자꾸 미루어 버리면요, 성령이 소멸됩니다. 성령이 물론 떠나간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성령께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은혜를 못 받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의 음성이다, 그럼 무조건 순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대교회에 행하신 성령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내가 세운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는 사탄의 역사를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그들이 마음에서부터 속였는데 성령을 속이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속을 다 보고 계시는데 이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었더라면요, 이 순수한 교회, 성령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이 교회, 이 교회가요 엉망이 될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발생을 했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적어도 그들의 그 땅 소유, 그 소유지를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존경받는 인물로 인식이 됩니다. 그때부터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는 말들은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정말로 열심이고 그리고 자신을 헌신한 성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성도입니다. 아, 이 물질에 대해서도 자유한 사람이구나. 아, 이렇게 성도들에게 인식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리더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온전히 다 헌금을 드렸던 바나바, 그 바나바는요 초대교회의 리더였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한번 사탄에게 쓰임받은 사람은요,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이렇게 우르르 보고 존경하고 리더로 세워지고 그러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다 바친 게 아니고 절반은 숨겨두었었습니다. 이 고백을요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사탄에게 약간씩 조금씩 조금씩 잠식 당해 들어갈 것입니다. 교회 내에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사탄 자신의 그 의견을 아주 신실해 보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통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을 시켜 나가게 될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사탄의 그 자신의 그 의지를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요, 누구도 눈치를 못 챕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말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조금씩 조금씩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리더들을 통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뻔히 이것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 성령을 체험을 한 성도들, 적어도 리더가 된 성도들은요, 그래서 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더 이 마음, 이 속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성령을 속이고, 즉 성령의 음성을 무시해버리는 걸 말합니다. 속이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엉뚱한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고 계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순수함을 유지를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이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범적인 교회란 이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용납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모범적인 교회로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탄의 그 역사를 교회에서 허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어떻습니까?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 이후의 교회들은요, 교회 내에 사탄의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시면은 문제가 너무 많았죠. 제사 문제가 있었고 음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자신의 어머니와 더불어 물론 계모였습니다. 음란한 관계를 가졌었고 또 성도들끼리 싸웠는데 그것을 교회 내에서 서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교회에 대한 욕을 먹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짓밟아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하나같이 다 사탄에게 넘어간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일곱 교회 있죠. 에스버드, 사빌라, 이 일곱 개 교회,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교회, 일곱 개 교회도 보면요, 예수님의 책망을 많이 듣습니다. 만약에 이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였다면요,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을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고 그 죄악 가운데 교회를 자꾸 넘어뜨리는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다 쳐서 죽였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였다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보여주시고자 아마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면요,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외부에서 오는 이런 사탄의 압박들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의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로서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지 그리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를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마음을 성령에게 사로잡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만 사모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성령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제 이 핸드폰에 보게 되면요, 매일 한 번씩 문자가 오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한 번씩 문자가 오는데 그건 저희 형과 제 여동생이 보내주는 문자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뭐 질점, 여러분 질점이 뭔지 아십니까? 질점, 그러면 즐거운 점심 그런 뜻입니다. 절아 그러면은 즐거운 아침, 뭐 이렇게 문자 오면서 뭐가 오냐면은 역대상 17장 이렇게 옵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역대상 17장까지 읽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일 아침 되면요 역대상 20장 이렇게 옵니다. 3장 읽으면 3장 읽었다고 동생도 그렇게 보내옵니다. 그럼 저도 막 거기다 보내줘요. 이렇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활짝 열어놓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에게 사로잡혀져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 되지 못하고 성도는 성도 되지 못합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가 많은 성도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에게 사로잡혀져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이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이 충만한 그런 성도들, 그런 우리 드림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송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